창세기 6번 메시지. 우리는 지금부터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인 사람의 생명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 메시지는 부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과 또 다른 창조에 대한 생명의 수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신격의 회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신격에 의해서 신격 가운데 열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우리는 가운데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사용하여 말한다면 하나님 속에 새 인격이 있다 또는 새 인격을 가진 한 하나님께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은 삼일이시며 새 인격을 가진 한 분의 하나님께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 인격이 회의를 가졌으며 한 가지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해진 결정은 완전한 생명을 창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육축과 땅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신 후 즉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뭐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뭐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대명사는 우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뭐뭐를 하겠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했다면 뭐뭐 하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들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상의를 갖자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나치게 추측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뭐뭐 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생명을 창조하신 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생명인 사람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야 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역사할 삼일의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다음에 모든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덟 가지 생명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의 광채를 창조하시기 전에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의 광채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소로 대표되는 육축과 사자로 대표되는 짐승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식물의 생명이 세 가지이며 동물의 생명이 다섯 가지입니다. 마치 온 땅이 생명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완전한 생명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6천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땅 위에서 사람의 생명을 능가할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자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풀보다 더 높으며 채소나 나무보다 더 높으며 육축, 짐승들, 기는 것들보다 더 높습니다. 당신은 지음받은 생명 중에서 가장 높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완전한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삼일의 하나님은 회의를 열어 완전한 생명을 제안하셨고 가장 높은 생명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중심인 사람이 나옴. 가장 높은 의식을 갖춘 가장 높은 생명인 사람이 중심으로서 나왔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으며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즉 햇빛, 비, 공기는 땅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햇빛과 비와 공기가 없다면 땅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으며 모든 종류의 생명을 가진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있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있으며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늘이 정해지고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만물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 사람에게 하늘을 정하고 땅을 예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예비하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순서는 맨 나중이었지만 사람은 중심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중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의 결혼 풍습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신랑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맨 나중에 신부가 옵니다. 신부가 먼저 나타나서 모든 것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신부가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땅은 하나님의 결혼식을 위한 하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결혼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신부는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완전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완전한 생명이 없습니다. 풀을 보십시오. 풀은 파랗고 부드럽지만 겉모양이나 생김새가 없습니다. 풀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옥수수나 밀같이 줄기 있는 식물은 겉모양에 있어서 보다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얼굴이 없습니다. 나무는 더 크고 씨와 열매까지도 맺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을 가진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식물의 생명 후에 첫 단계 동물의 생명인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두 눈을 가진 얼굴이 있으나 머리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물고기에게는 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에게는 분명한 얼굴과 목이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눈과 귀와 조그만 입이 있으며 사람의 얼굴에 좀 가깝습니다. 육축, 말, 소들도 사람과 흡사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육축이 나온 후 짐승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 사자입니다. 사자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닮았습니다. 다윈은 사람을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추측입니다. 물론 사람의 얼굴을 닮은 짐승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나 육축이나 짐승이 독수리나 소나 양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고 낮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완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에스겔 1장 5절과 10절에서는 네 생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네 생물들의 모양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각각 네 얼굴이 있는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독수리가 뒤에 있는 이유는 독수리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가장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닮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가장 우수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은 지음받은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완전한 생명이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의식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은 물고기보다 높고 독수리보다 높고 소보다 높으며 사자보다 높습니다. 의식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이 땅 위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을 창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3일 하나님께서 사전에 회의를 여셨던 것입니다. 하늘은 회복되었으며 땅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마른 땅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비가 내리고 공기가 충만합니다. 땅을 보십시오. 풀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있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으며 땅에는 육축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중심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의 중심점을 보기로 합시다. 땅의 회복을 위하여. 생명을 낳고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땅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땅이 사망의 바다 밑에 있는 한 생명을 낳거나 주관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땅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중심점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차후에 보기로 합니다. 생명을 낳기 위하여. 세 번째 중심점은 생명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과 하나님을 위한 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점을 기억하십시오. 땅을 회복하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생명을 낳는 것. 하나님은 무수한 것들을 창조하셨으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오직 생명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는 그 초점을 생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그 초점을 생명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종류의 생명을 생기게 하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의 원수를 처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목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의 목적을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의 중심 목적은 사람, 즉 단체의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단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곧 아담 안에 온 인류를 포함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 아담이 곧 단체의 사람이요 집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도 창조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30살이라 해도 당신은 3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태어난 곳은 30년 전이지만 당신이 창조된 것은 6천년 전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40년 먼저 태어났지만 우리는 같은 시간에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우리 모두도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포함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인적인 사람이 아닌 단체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몸못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그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은 단체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이 26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가 삼일 하나님을 의미하듯이 그들이라는 대명사는 이 사람이 단체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그러한 단체의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상과 모양을 발견합니다. 형상은 안에 속한 것을 말하며 모양은 밖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에 속한 것, 즉 생각, 의지, 감정을 갖고 있고 밖으로는 모양, 즉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형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인격에 나타난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이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분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로마서 5장 14절은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 즉 예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은 그 사람의 표상이요 예표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갑을 예로 들어봅시다. 장갑은 손의 형상과 손의 형태를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손과 장갑은 다 손가락이 다섯입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은 어느 날 손이 장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손은 장갑을 채우고 장갑은 손을 나타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사람은 그릇, 즉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칼이나 망치나 다른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서는 또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릇은 마치 장갑과 같습니다. 어느 날 손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담길 것이 그릇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서 되었습니까? 이것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고 닮을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변화와 닮음이 있습니다. 변화는 이면적이요, 닮음은 표면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최고의 생각과 최고의 의지와 최고의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 못 됩니다. 손과 장갑의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손에는 하나의 엄지손가락과 네 개의 손가락이 있으며 장갑에도 하나의 엄지손가락과 네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장갑의 엄지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지만 진짜 손가락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비교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장갑의 빈 엄지손가락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사람의 진짜 엄지손가락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역시 빈 엄지손가락과 같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혜는 실제의 엄지손가락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실제의 엄지손가락이 장갑의 엄지손가락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때 두 엄지손가락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모양, 즉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즉 내용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단지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는 그릇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의 표현입니다. 당신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빈 장갑과 같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빈 사랑입니다.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그것은 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 그것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철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갑의 손가락이 꼬여 있거나 휘어 있어 들어오려는 손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철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의 빈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신은 남편의 빈 사랑을 통해서 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인격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빈 모형에 불과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어있는 것이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분과 알맹이가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빈 지혜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면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또한 표면적 닮음을 가져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의 모양과 같이 변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닮게 하십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 밖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충분히 완전히 변화되어 최후에는 그분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나와 똑같다. 우리도 자신을 볼 때 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과 같고 당신은 우리와 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우리와 그리스도는 모두 똑같은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사람의 창조는 완성되었지만 변화의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하나님의 모양이 있음. 사람은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모양대로 되었습니다. 형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듯이 모양은 하나님 밖에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기묘합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어 사람이 되기 전 구약시대 그분이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 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두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자기 장막 안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친구의 교제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잠시 후 두 천사들은 거기서 떠나고 주님만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친구처럼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부니엘의 야곱에게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강한 야곱을 이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매우 강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길 수 없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절개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묻지 말라. 다만 나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결국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만났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실지 사람으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실지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야곱과 씨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또 다른 경우는 여호수아 5장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호와의 군대는 여리고와 싸움을 할 참이었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인도자로서 싸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기로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고 있던 저녁 때에 어떤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 사람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성육신 전에도 여러 번 사람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풀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채소와 나무에도 얼굴이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고기에게는 얼굴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과는 너무 다릅니다. 다음으로 새, 육축, 짐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왔으며 그 얼굴은 하나님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여하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표현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모양이 있습니다. 즉, 그것들은 형상의 모양이며 마치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에는 실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안으로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실제 혹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후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양으로 죽으셨고 이 모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분을 쉽게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얻었으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공허한 생명을 실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밀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또한 중심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형상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실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과 표현이 되고 그는 우리의 실제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와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고 우리는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 우주에 하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의미이며 중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그분을 맞이하여 그분과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풀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풀에서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 다음 이 생명은 고기, 새, 육축, 짐승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생명으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생명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1장 5절, 10절과 계시록 4장 6절, 7절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아홉 가지 생명 중에 오직 네 가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수리, 소, 사자,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는 풀, 채소, 나무, 고기, 땅에 기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영원히 바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도 없을 것입니다. 땅에 기는 것들도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표될 것들은 육축, 사자, 독수리와 더불어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높은 수준의 생명, 즉 육축, 사자, 독수리의 수준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생명인 사람의 생명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오직 이 생명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생명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동물의 생명에서 사람의 생명으로 자라고 자라야 합니다. 덧붙이는 말.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에 뿌려졌다는 것을 당신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빛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 이 빛은 온 성경을 통하여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의 빛을 보았고 넷째 날의 빛을 보았으며 이 빛이 성경 끝까지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빛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해와 달이나 그 밖의 빛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뿌려진 빛의 씨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전히 발전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형상이라는 말을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작은 단어는 발전을 거듭하여 성경이 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자라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온 성은 벽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읽어보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어느 각도에서든지 어느 방향에서든지 어느 쪽에서든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의 네 생물에게는 네 얼굴들이 있습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며 좌편은 소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의 네 생물은 각각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입니다. 둘째는 소가 아니라 송아지입니다. 소와 송아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에스겔서에 있는 소는 송아지여야 하며 계시록에 있는 송아지는 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처음 것이 어리고 나중 것이 나이 든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 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어린 것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즉, 소가 먼저이고 송아지가 나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 자랄수록 더 젊어집니다. 계시록에서는 사자가 첫째이며 송아지가 둘째이고 사람이 셋째, 독수리가 넷째입니다. 왜 에스겔과 계시록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의 순서는 사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자, 즉 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종, 즉 노예인 송아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즉 솟아오르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네 생물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교통했던 특별집회에서 에스겔서 1장을 다루었으며 이 네 생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되는 것인가에 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주목합시다. 에스겔서에 있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은 그리스도 자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리스도 자신으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의 네 생물의 모양은 마치 사복음서와 같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이 곧 그리스도의 표현임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네 방면, 왕, 종, 사람,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네 방면으로 역사하시며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 있는 이 네 생물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수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흑암과 사망의 물과 땅에 기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이 알을 품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입니다. 빛이 왔습니다. 그 빛도 그리스도입니다. 공기, 그것도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영도 그리스도이며 말씀도 그리스도이며 빛도 그리스도이며 공기도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땅도 그리스도입니다. 풀도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푸른 꼴이기 때문입니다. 씨 맺는 채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밀, 옥수수, 봉선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아름다운 화초와 채소가 되십니다. 모든 종류의 나무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생명나무이십니다. 또한 물고기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섯 개의 보리떡에만 관심이 있고 두 마리의 물고기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섯 개의 보리떡일 뿐 아니라 또한 두 마리의 물고기도 되십니다. 그 물고기는 사망의 물에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새이십니다. 그분은 독수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깨 위에 업었던 큰 독수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의 큰 독수리로서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큰 암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축, 소, 송아지, 암소, 양,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사자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사람, 즉 실제의 아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해, 새벽별이 되시고 달빛의 실제적인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단지 풀로 누린다면 당신에게는 그분을 나타낼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채소와 나무로 누린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을 고기로 누린다 해도 당신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많이 누렸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그분을 나타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생명의 수준에서 새의 생명의 수준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당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격을 얻기 시작합니다. 새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표된 네 가지 부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아홉 가지 부류의 생명 중에서 네 가지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표되었습니다. 아홉 가지 부류의 생명을 다시 열거하여 보면 풀, 채소, 나무, 물고기, 새, 육축, 짐승, 기는 것들, 사람입니다. 아홉 가지 부류 중에서 오직 네 가지, 즉 새, 육축, 짐승,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격이 있습니다. 풀은 자격이 없습니다. 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 낮은 수준의 생명입니다. 채소, 나무, 물고기도 다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불못에 갑니다. 오직 새, 육축, 짐승, 그리고 사람에게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풀, 채소, 나무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식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고기에게는 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얼굴이 더 잘 구별되기 위해서 더 긴 목이 필요합니다. 아홉 가지 부류 중에서 오직 네 가지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있으며 그 네 가지 중에서도 사람의 얼굴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분명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독수리, 송아지 혹은 사자의 얼굴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훨씬 분명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새의 생명보다, 육축의 생명보다, 짐승의 생명보다 훨씬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송아지처럼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자처럼 싸우고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독수리처럼 멀리 날고 높이 솟아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지만 또한 송아지의 생명, 사자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넷을 모두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만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형상이란 작은 말이 큰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네 방면으로 나타내는 네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높은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벽옥처럼 보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벽옥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